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이토록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는 머지않아 이제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경이와 영광으로 가득했으나 산 아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기만 합니다. 절망과 고뇌와 한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를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곧 모든 무리가 그를 보고서 심히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면서 그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 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의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매우 난감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던 최고의 화제의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들 화들짝 놀라고 흥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이 이 장소에 오셨으니 곧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온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이여, 제가 벙어리에 귀신 들려 있는 저의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만일 그가 그를 붙잡으면 그는 그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려 그들을 몰아가던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저희와 변론하느냐? 마치 너희가 무슨 문제로 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서기관들에게 대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의 대답 대신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었던 그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상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자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고하게 됩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붙잡아 거꾸로 뜨리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그 육체가 파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소상히 주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꾸러져 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넘어뜨리다, 부숴버리다, 소리지르다, 잡아찢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괴성을 동반한 심한 경련, 뒤틀림, 경직, 몸이 경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품을 흘리며라는 거품을 흘리며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매우 보기 흉할 정도로 입안 가득 거품을 물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를 갈며라는 의미는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아주 거슬리도록 빠드득 빠드득 이를 갈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파리하여 가는지라 번역의 의미는 시들게 하다, 위축되다, 말라버리다 라는 의미로 심각한 발작 증세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육체가 매우 쇠약해진 상태,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보아 아이의 증세는 간질병으로 보이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바로 귀신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는 이 병을 간질병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 증상이 간질병이 발작했을 때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지금과 달리 귀신이 들려서 그것이 질병으로 발병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탄의 졸개에 들인 귀신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강력하게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축계를 하는 떠나갈지어다를 맨날 외쳐대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관해서 유심히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 주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귀담아 그 아비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를 안심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여기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고통이 몰려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자식이 그 지경이 된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그야말로 갈갈이 찢기워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으나 주께서는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제자들에게라도 간청을 해보았지만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이 아이를 고쳐주는 이가 없었으니 그 아비에게는 절망감과 실망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그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성경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그러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칠 능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오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느냐? 너희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고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믿음이 다 바닥이 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같은 능력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 다 고갈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까지 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시비를, 논쟁을 걸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에 직면하자 제자들은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심히 흔들리고 있었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끌어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 믿음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압도하는 어떤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현 주소를 그 초라한 현 주소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두려워하고 무능력하고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만큼의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은 이처럼 가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가득 채워놓으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담대하고 강했던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현저히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는 출중했어도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의 본문 가장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용납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할 시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더디 깨닫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아둔함에 대해서 주님은 지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깊이 탄식하셨고 실망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전적 타락과 무능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도의 사명을 출중하게 감당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의 이 같은 탄식의 말씀을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때가 되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 깊은 탄식과 슬픔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 같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성도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 온 지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적인 유아기 상태,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바른 복음을 듣게 된 지 10년이 20년이 지나가고 있어도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깊이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필코 규명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진지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때론 목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탄식이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수없이 진리를 전했어도 어쩌자고 저런 모습으로 저 성도님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떻게 후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일까?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이를 곳이 천국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 황망함과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예수를 믿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목사의 마음에도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십시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이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깊은 실망감을 뒤로 하신 채 주님은 한 인간이 겪는 그 참담한 고통에 다시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자녀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인 지각이 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강력한 힘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볼 때 통제할 수 없는 간질병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느껴지실 때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지 이 설교를 다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그에게로 데려왔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를 보고서 곧 그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그가 땅 위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같이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기간이 얼마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그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몸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아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자기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는 상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자기의 힘으로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러운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뒹굴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성적인 쾌락에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이나 사치나 허영이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든 절망에서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언제나 그 괴로움과 갈등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흡사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길바닥에서 종종 이렇게 아주 유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바닥에 뒹굴면서 괴성을 질러댑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 친구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발작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아이의 아비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신이 인간을 들여다보며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고통에 공감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에 대해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묻듯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인자하게 물으셨습니다.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우리들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냐고 인자하게 물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아비가 오늘까지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비의 마음은 오늘까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헤아리며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늘 주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을 겪는 자식보다 더 미워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아비의 마음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아비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가 지각이 발달되었을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이 증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그렇게 숯검댕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오늘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축복과 은총,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임한 위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고야 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자주 그를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이려고 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대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니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어 말하고 있었다.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겪어온 일에 대해서 이어 말하기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을 예수님께 고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모든 무신론적이고 비성경,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지식을 세상에 유포해서 그것들을 믿게 만들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신봉하게 함으로 교회를 다녀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그 영혼을 기만하고 왜곡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은 우리 편인 듯 하나 우리를 죽이려는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선으로 위장된 악을 지지하고 악을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유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악이 제공해 주는 것들, 그 악이 주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 같고 그게 아주 평화인 것 같고 사랑인 것 같고 그들의 사악한 사상에 그들의 기만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동성애나 LGBTQ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박멸되지 않을까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무슬림을 비롯한 다른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들이 여전히 판을 치면서 존재합니까? 모두 사탄이 그 꼭대기에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을 미혹할 교묘한 사상과 지식과 철학으로 여전히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은 인간을 그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성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난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자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 자식이 당한 고통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비를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병나음을 형통을 이 땅에서의 건강과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선물하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자꾸 이 현실에서 받을 복과 어떤 치유와 무병장수와 결합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선물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죄 아래 고통당하던 인간의 실존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 복음이 만사 형통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그릇되게 설교되었고 수많은 미신적인 믿음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병이 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병이 낫지 않아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결국 사업에 실패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가족을 잃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럼 저주받은 것입니까?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뜻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이 진리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오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축복받는 믿음이 아니라 영생하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좁은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치유를 위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유와 자꾸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병 낫기 위한 조건부의 말씀일까요? 믿음이 병이 낫고 귀신을 쫓는 일에만 필요한 가치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오해한 것이고 지극히 믿음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가 갖는 상징성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주께서 그 아비의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의존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만 믿어볼까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강력한 동기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절박한 어떤 문제나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그 아들의 문제가 그러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주께 절규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대답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울부짖듯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 아비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절박하고 간절하기는 했지만 주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했고 이어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과연 현실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지, 과연 지금 나의 이 문제 속에, 이 갈등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그 예수가 능력으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역시 설교의 제일 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절실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합니다. 보험에 들기도 하죠. 믿음이 거기까지만 이르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냥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 믿음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리셨다면 의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실까요? 의사 양반,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때려치고 뭐 아쉬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죽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이와 거리가 멀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동기가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날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으면서도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은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간 분량만큼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 영혼을 주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어떤 것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 모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시기를 덩어리와 규먹거린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그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고 크게 경련을 일으킨 후에 나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일어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 아이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벙어리 먹고 귀먹은 귀신아 하고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하시면서 이어 귀신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정체가 탄로난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에게서 축출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르르 몰려온 구경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었다. 이 애가 죽었어 지금.
성급하게 섣불리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의 구경꾼들, 그들은 언제나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의심과 불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과 거리가 먼 구경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는 구경꾼들일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뭐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병이 나았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디 보자. 지금 있는 예수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늘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말에 과도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자들입니다. 군중들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셨고 다음 순간 죽은 듯 쓰러져 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단정지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희망을 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결말을 주목합니다. 약속을 붙잡습니다. 죽어가는 이 시대, 깊이 병들어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절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을 살려주시기를, 다시 참된 성도들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묻고 있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적은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능력과 확신이 될 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믿음이 능력과 확신에 이르는 지점에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은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제자들이 뭘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언제나 구경만 한 자들이었지 그 새벽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왜 그들의 능력이 중단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은 그 뜨거움과 열렬함을 계속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토록 줄기차게 솔선수범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던 바로 기도,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기도를, 기도의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대에게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없다는 것은 그대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심지어 병석에 던져놔도 뭘 했죠? 기도만큼은 쉬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다. 오직 기도로만 앞으로 너희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죠? 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깊이, 간절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원동력, 바로 기도에 있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기도 시간이 채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기도. 기도라고 하면 하루 3번,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하는 짧은 기도가 전부인 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는 아닌가요? 전에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제자들이 지금에는 전혀 그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에게서는 주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장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합니다.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뜨겁고 간절하게 열렬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모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나요?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십니까? 나의 무능이 느껴진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칼과 방패 없이 나가서 싸우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패배하는 거죠. 당연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신갑주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 신뢰는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역사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이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다고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신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 능력 없이 기도에 아무 능력, 아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계속 그렇게 사셔야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지와 신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음을 진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할 바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때가 이르러도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뿐인가요?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깊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언제나 열렬하고 깊이 있다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기도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려 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신속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기도의 권능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무수한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고 여겨질 때,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암울해져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지탱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오늘 이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교 장로교회는 주일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동일한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기도의 힘으로 마지막 날들을 기꺼이 대비하는 깨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